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아,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예,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연초 되면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 토종 비결도 보죠. 또 점쟁이한테 또 가서 점도 보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토정비결을 보고, 금년 한 해를 토정비결 종이 한 장에 인생을 걸고, 또 점쟁이, 또 단골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그 지금은 이제 이전했지만 MBC 방송국 그 옆골목에 그 철학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단골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내 인생을 물어보고 이제 그래 살았는데, 연초 되면 대부분 그런 거 하지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런 분 있었습니다. 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그 어떤 통계, 정확하지도 않은 말을 우리는 쉽게 이제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9절을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로 이제 주셨는데,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제 마음에 전에부터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이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죽은 것 같은 자기를 보니까 이제 문제지, 이제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이제 그 죽은 것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 마음에 또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저는 유별나게 이 구원을 받기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구원 받을까봐 막 도망 다녔는데, 이제 팔자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제가 95년 이제 8월 10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93, 이 수양관이 이제 개관 될 때였죠. 그때 이제 첫 수양회를 이곳에서 할 때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수양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때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그 참 희한하게 수요일 되면 눈이 오대요. 예, 그 이후에도 보니까 통계적으로 오늘은 좀 빨리 왔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용감하게 구원받을까봐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갈 건 가야지. 그래 이제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차가.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형제님들이 눈치으로 나오셨다. 그 차를 들어서 옆에 옮겨주대요. 이제 그 차를 타고 또 이제 내려오면서 아, 큰일 날 뻔했다. 구원받을 뻔했다. 이거 받으면 절단 나는데 이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제 좋아하는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과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하여튼 제 아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여튼 많이 변하더라고요.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남편 알기를 이 종교를 하는 게 아니라 흑살이 껍질로 구원만 받으라고 하지 막 이제 흑살이 껍질로 이렇게 흑살이 껍질은 돈이 되지요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났죠. 95년 8월 10일 날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셨더라고요. 제게 하나님이 의문을 주신 게 뭐냐면 인생에 사는 목적을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래 잘 먹고 잘 입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또 뭐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또 뭡니까? 그 외에 뭐가 있죠? 뭐 재물 조금 모으고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 내가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제 마음에 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이 제 마음에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죽어버리자. 삶은 뭐하노? 죽자.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도달되기 시작했어요. 막 고통스럽고 또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어렵고 모든 것은 제게 풍족하게 갖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성경을 대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95년 8월 10일 날에 이제 여름 수양에 그 사차지요. 대덕, 저기, 수양관, 어디죠? 자꾸 여기 쓰니까 막 헷갈리네. 그 영동 솔밭에 갔었는데, 그 영동 솔밭 그 마지막 사차 수양회 때,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제 구원에 대하여 뭐 재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진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들렸거든요. 그래 이제 저에게 제 집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지 9년 만에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이 저희 집에 오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막 그 다 될 수 있거든요. 박옥수 목사님도 저희 집에 오셨는데 목사님 쉬다 가세요. 전 나가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혼돈을 주고 공허한 마음을 주면서 견딜 수 없도록 하셨어요.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하나님 듣게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했는데 글자 수로는 17자거든요. 손가락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손가락 부족하면 발가락이라도 해서 그래 이제 그 17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에 이제 시각이 하나 달라져 버렸어요. 시각이.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모든 사상이 이제 제 사상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배운 거, 제가 경험한 거. 나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으로 살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분명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생물적으로 살아있는데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이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참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도대체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이제 제 손으로 최초로 성경을 피게 됐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야 땅이라고 하는 조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는데 이 땅을 정말 복되게 내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 처음으로 나라는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셨어요. 땅이라는 조건은 근본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그게 눈에 보여지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전혀 몰랐는데 자식들을 위하고 저에게는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정말 사랑하거든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시겠습니까만. 또 아내도 사랑하거든요. 구원 안 받는다고 핍박을 그래 했어도 제가 사랑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분명하게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말이지 실제 이 마음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야 진짜 나라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요즘 우리가 막 교제할 때 우리 안 된다, 우리 버려라, 부인해라. 털을 옮겨라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참 부자구나. 막 이런 마음들이 차오르는데요. 뭐 그때 이제 불면증도 다 사라지고 모든 질병들이 이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엔돌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몰핀과 뭐 엔돌핀 그러는데 이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몰핀은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지죠. 양귀비나 이제 마약 성분의 이제 그 성분의 약초를 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몰핀은 외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통증을 제거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 다이돌핀, 엔돌핀에서 나오는 다이돌핀, 즉 엔돌핀은요 200배의 그 통증 제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 체내에서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구원을 받거나 어떤 막 기쁨이 차오를 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엔돌핀이 막 돌면서 이제 각종 질병들을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한다 하더라고요. 엊그제 이렇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 한 분이 웃다가 죽으신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저기 뭐 인터넷상에 어떻게 할까 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또 박사님이시죠. 그분은 이 몸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웃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참 마음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 몸은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은 어찌할꼬? 그 영혼이 진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아, 저분, 저 심판이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싹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야, 진짜, 잠시 왔다가는 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서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죠? 맞죠? 예. 네. 이 육체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냥 육체만 기억하다가 영원한 세계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세계를 그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분이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좀 마음에 좀, 예, 좀 그랬어요. 좀, 아이고, 참 안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놀랍잖아요. 그죠? 목사님 첫 시간 말씀에도 보니까 영원한 세계, 시간계와 영원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원을 받을 때 분명하게 마음에서 발견된 게 뭐 영원계였어요. 시간 속에 머물면서 내 육체의 한계 안에서 땅을 밟고 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습성이나 버릇이나 또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려고 어떤 돈,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를 위해서 그런 걸 축적하고 살아보려고, 그것으로 행복을 대신해 보려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이 육체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곤고하게 하시고 혼돈케 하셔서 깨우침을 주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워주신 것이, 야, 너 한번 나한테 나와봐. 그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죽는 거 좋다, 내 죽겠다. 한강에 겨울에 뛰어들으니까 춥겠더라고요. 또 뭐 이것저것 다 피해보니까 또 죽기도 힘들고. 이 죽는 것도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에서는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 어떤 기력이 없고, 막 생각에 갇혀버리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런데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그 생각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더라고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저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몸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 이 복음 앞에 나를 들여지기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던졌습니다. 제가 하던 일도 접고 아내가 하던 일도 접고 이제 오로지 이제 복음 앞에 이렇게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정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했지요. 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창세기 3장,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만 가만히 봐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사단이 자꾸 아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영향권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헛된, 그 허망한 생각을 탁 넣어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아주 욕망스러운,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다는 어떤 착각. 그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요, 인류는요, 거짓 사상으로 완전 저주와 운명으로 다 그 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된 터위 속에 뭐 의학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터 위에서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막 판을 치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높은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좀 잘 된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또 능력껏 발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요. 열등감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마음에서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또 우울증을 느끼게 하고 이제 병들어 시름시름 이제 죽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사상이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야, 창세기 3장이 너무 놀라운 분별을 이렇게 해놨구나. 이 절대 하나님 앞에 이제 절대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이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제 내어 쫓겨내실 때 그냥 이제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잖아요. 그래, 그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서 이미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이 가죽 옷만 입었다 하면 세상 어디에를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벌레도 물 수도 없고 또 어떤 그 무기가 와도 가죽이 단단한 가죽이 막아주고 그러면서 야, 이 가죽 옷이 놀라운 거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은 앞으로 내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삶이 올지라도 나의 모든 재앙을 저주를 다 막아주는 분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 마음에 묵상하고 이제 생각한 적이 참 많은데 최근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자꾸 차오르니까 내 몸속에서 마치 이제 이 엔돌핀이 막 솟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내 모습이 내가 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나를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아마 독하다 또는 독하게 생겼습니까? 못됐다. 아주 죄도 잘 지어요, 제가. 하여튼 말 안 듣고 이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분명히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 내 모습은 정말 내 이게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없는 사람. 잘해보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과정 속에 잘해보려고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수고,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설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단 1%도 나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이 참 제 마음에 감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하거든요.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성경이 놀랍다. 성경 곳곳에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16장을 보다 보니까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통해서 아합의 통치를 통해서 이들도 잘 살아보려고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아합도 정치 잘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아합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데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16장 그 위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적발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아합 왕이 그 대대로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보고 배운 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게 있었겠죠. 하나님의 율법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 했는데 거침없이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아내를 누구 삼냐면은 이세벨을 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엣발의 딸 이세벨 그랬는데, 이 엣발의 딸 이세벨, 엣발은 어디 사람이냐, 시돈 사람인데, 시돈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레바논을 이야기한대요. 자, 찾아봤어요. 그래, 이제 이 시돈 사람 왕 엣발, 레바논인데, 이제 그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데, 거기에 있는 한 예쁜 그 왕의 딸이죠. 이제 공주겠죠. 이웃나라 공주죠. 그 아내를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제 그 아내를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하는 이게 짓을 이렇게 성경에 통해서 보면, 결국 그 아합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 여왕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욕망에 가득 찬 아주 이제 사단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막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단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냐면 바알의 단 앞에, 아세라상 앞에,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막 심히 노를 격발하면서, 이제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자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쌓지 말라고,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막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재앙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한 말씀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지금 바알상도 아세라상도 섬기지, 아이고, 나는 이제 이거 이 신 세워가지고, 바알상 세워가지고 죽을란다. 그래 세웠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토정 비결 볼 때 잘 살아보려고 토정 비결 보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데, 아, 점쟁이들은 희한한, 죄송합니다만, 점쟁이 계십니까? 아, 종종 오시더라고요. 점괘가 잘 안 나오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또 한번 해보려고. 어제 제가 그런 분하고 교제했거든요. 마인드 교육 잘 배워가지고 밖에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못 가르쳐줘요,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 아합도 아세라상, 바알상을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보고 싶었고 또 자기 자신도 복되고 싶었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세라 목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막 노하셔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거 멸해버려야 되겠다. 막 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넣어준 엘리야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게 이제 17장 이야기잖아요. 맞죠? 대답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너는 이야기해라. 나 들을게요. 그래, 이제 17장에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딱 들어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누르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대언케 했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겨주는 걸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하여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붙잡혀 가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정권 때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그 시대적 감각이 없으시네. 뭐 군사정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좌우지간 뭐, 말 잘못하면 절단 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대답하면 좋은데. 그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꼭꼭 숨기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사르밧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냅니까? 너를 공개할 과부가 있을 거야. 거기 가가지고 너를 좀 먹을 것을 달락해.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지금 굶어서 죽을 판인데 먹고 죽을 판인데 그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니까 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합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합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 사르밧과부는 몰랐을 거예요. 이때 이 사르밧과부는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었을 텐데 이 하나님 섬기고 싶었던 사르밧과부가 아세라 목상이 바알상이 이런 신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합의 횡포에 의해서 나라는 병들어가 있고 다 기근 속에 있고 병들어 있고 하나님만 아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고통으로 몰아가시면서 그래도 이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 이 엘리야를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할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진짜 보잘것없는 과부를 이제 하나님이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가서 사르밧에서 가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이제 주워다가 뭐 합니까? 그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제 좀 나를 마시게 해달라. 이제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죽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네 개로 가져와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성경을 앞으로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 요 시대는 이제 역사시대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역사시대인데.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 밀려와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이제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제 있는 거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르밧과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르밧과부가 뭐 공부를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단지 이 사르밧과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 이제 16장은 완전히 그 율법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면 17장에 와서는 이 형편없는 모습 속에 엘리야가 은혜의 시대로 이제 바꾸어주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과부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내 자식하고 지금 먹고 살려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고 이 두려워 말고라는 말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예? 나옵니까? 두려워 말라 울지 마라. 그래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해라. 나를 위해라. 그것은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아닌 아합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역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르밧과부가 그것을 그대로 들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진짜 너무너무 이 성경이 제게 이제 은혜로운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축복하시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합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다 마음에 받아지니까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 속에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애굽으로부터 아스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바사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수천 년을 어떤 그 핍박 속에 속국으로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갇혀 있는 포로 중에 그들을 이끄시고 건지시고 그 영혼을 막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기근 속에 절망 속에 이제 길이 없는 그 속에 이제 죽기만을 바라는 이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야, 진짜 너무너무 놀랍다. 제 마음에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참, 진짜 사르밧 과부가요. 한번 살아볼 때라고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막 그렇게 자식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대도 링컨에 이제 와 있는데 막 이렇게 학교 적응이 안 돼서 링컨에 와서 링컨에서도 적응이 안 돼서 막 고통하고 애도 고통, 엄마도 고통, 아빠도 고통 막 제가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더라고요. 또 저희 모친님 한 분은요. 진짜 고집도 세고 끔찍하게도 자식 사랑하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훌륭하신데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자식이 원하는 거 해달라는데 다 해줘가지고 이제 나이가 50 다 됐는데도 엄마 손에서 이제 굳어져 버려가지고 마음을 꺾지 못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지금 잠시 병원에 요양 중이거든요. 그 아들 때문에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날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모친님 입에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이분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을 쭉 푸념처럼 이야기했는데 저는 푸념으로 들리지 않고 야, 진짜 저 모친이 처음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다. 저 모친 정말 나는 내가 어떻게 위로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딱 보여지면서 그래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온전하고 깨끗하라고 하면 깨끗해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하면 누가 온전한 사람 있겠습니까? 아침에 세수 안 한 분도 계실 텐데. 그죠? 에휴, 수양이 왔으니까 개기자 개겨. 날도 추운데. 옆에 사람 냄새 나든 말든. 저도 아마 오늘 말씀 아니었으면 세수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 더럽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가지고 행위나 행동을 이제 이렇게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로 찾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영혼이 거룩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면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막 속여가지고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정말 이 개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인데 나는 이렇게 약한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곳곳에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의 세계와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많은 길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로마서 4장 19절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기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다 죽어 있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갈 때 그분 마음속에 자기가 보는 게 있지만 더 크게 믿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약속이었잖아요. 그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줬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고요. 믿음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야,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나를 신뢰하고 내 생각을 믿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했구나. 야, 진짜 저도요, 마음에서 굉장히 신앙에 갈등일 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있었는데, 그때 갈등을 언제 일으키냐면은, 말씀을 믿지 않고 나를 믿을 때더라고요. 정말 나를 믿을 때는 마치 사르밧가부가 계속 아합이 주는 사상을 믿었다면 이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사르밧가부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 녀석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참고 참으려니까 너무하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딱 보냈는데 그 엘리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95년 8월 10일 이전까지 제가 오후 3시에 구원받았어요. 시간까지 전 안 잊어먹어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 시간도 기억해야 구원받습니까? 뭐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제 오후 3시에 구원받았는데 3시 전까지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마치 아합이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이세벨의 그 우상을 세우고 바알상을 세우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제 마음 안에서는 길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는 죽고 싶고 견딜 수 없고 두렵고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막 쪼여드는 거예요. 제 나이가 그때 40살 때였는데 40살 때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40살 때 이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부록의 나이라고 합니까? 예? 왜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예? 부록을 이게 예배당 많이 줘서 블록 사가지고 유혹에 이제 이끌리지 않는 그 경험이 축적된 나이라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제가 그 나이에 분명히 경험도 있는데 마음에서는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무슨 마음이 하나 딱 들어왔냐면, 좋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듣고 죽자. 하, 진짜. 그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넣어주어서 그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는데 끝까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생각으로 형편으로 몰아가면서 말씀보다도 생각이나 형편을 더 크게 여기면서 못 믿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왔던 그 이스라엘이요. 그 아합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또 그 아합의 그 이제 아합의 그 영향권에서 이제 고통하는 그 삶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9장에 이제 예후라는 사람을 딱 왕을 삼아가지고 너는 가서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은 누굽니까? 예후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후의 주인이었는데 너는 가서 아합의 집을 치라.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성경 봐야지. 두 분 계시네. 5시에 일어나서 성경 봐야지. 말은 철떡까지 약속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몇 시예요? 네? 5시에 일어나려면요. 내 육신 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쳐야 되잖아요. 뭐 얘가 이제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 아합의 집을 치라. 이거는요. 자기가 참 주인인 줄 알고 섬겼던 그 아합을 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아합이 치더라고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의 모든 족속을 제거하고 싶은데요.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이 예후에게 왕의 신분을 줘가지고 예후가 섬겼던 그 아합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후가 섬겼던 그 왕비 이세벨도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아합 이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요람도 살해하고 아시아 그 왕도 살해하고 또 왕비 이세벨도 살해하고 아합의 아들들 또 아시아 왕의 형제들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 모두 다 살해해버리더라고요. 예후가 와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격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조리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진멸하지 않고 좀 남겨놨죠. 예? 좋은 제사 드리고 하려고 좀 괜찮은 사람 남겨놓고. 그래 이제 이 사울이 그 남겨놓았던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출세한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굽니까? 하만. 진영 옆에 하만. 진영 옆에 하만 있거든요. 그 하만이 보니까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 하나 남겨둔 것이 그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진짜 그 성경 속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예후가 와가지고 다 진멸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예후가 딱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딱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요. 너무너무 참 희한하게 그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다시 와가지고 누굴 죽입니까? 손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손자들을. 손자들을 싹 이제 진멸하고 하려고 할 때 그 이제 고모지요. 아시아 누이가 그 왕자 하나를 딱 그 요아스를 그 죽임을 당하는 왕자 중에서 도적질해갖고 이제 고모가 이제 키우는 겁니다. 이 아달랴에서 빼어내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이 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이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그 예후가 아합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 또 바알 섬기는 자들 또 예후가 죽고 나서 그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딱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딱 변하냐면요.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단의 그림자인 아달랴가 제거하고 나니까 요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이제 즐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기쁨이 온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 수고로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로 말미암아 아달랴가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합의 족속들이 다 진멸 제거되면서 이스라엘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 많은 생각들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사단으로 받았던 헛된 생각, 허망한 마음, 스스로 높아진 마음 또 눈이 밝아져가지고 거짓된 착각 속에 살아오던 나를 옳게 여기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딱 온전하게 제거하시면서 나를 보면 아합의 족속처럼 추하고 더럽고 기근 속에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조건 속에 복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셔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엘리야가 그 사르밧갑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진다면 정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끌고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복권을 사서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된 자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2013년 한 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복하고 복되길 바라거든요. 아멘. 예,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정말 우리가